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부활에 대한 여러 메시지를 듣지만 그 핵심은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3년 반 정도를 같이 보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실 때 아주 인텐시브한 그런 그 말씀과 또 능력에 대한 배움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하신 일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에 속했던 그 모든 진리와 축복과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제자들이 감동했을 것이고 굉장히 그 시간이 귀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사경회를 한다 하면은 한 2박 3일 정도 하죠. 근데 2박 3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한 4시간 뛰어서 하죠. 한 시간 회당 한 시간 넘어가면 아, 뭐 우리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뭐 아, 요즘 세상에는 그런 거 안 맞습니다. 아, 그렇게 요즘 그렇게 지루하게 사경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재밌게 듣고 그리고 핵심만 가져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시죠.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가질 수 있었던 그 사경회는 39박 40일, 24시간 내내 그것도 시간이 아까웠을 것입니다. 이런 정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진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 들은 말씀 중에서도 요한은 정말 두 가지만 뽑아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전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인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두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분부이십니다. 첫 번째 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가 그대로 있는다란 말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자체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의 생명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그 긴 여정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터인데 그 펼쳐질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면 이 두 말씀 아래 조명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을 한번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부의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부활의 생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면 못하러 이런 말씀을 애써서 하시고 2000년 동안 인간의 귀에 지겹게 들리도록 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 두 말씀 꼭 기억하시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냥 마음이 우리가 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안하다고 나는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하는 그 인간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속 또 인간과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 속 또 인간과 피조계 속에 깨어진 관계 속 이런 관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완벽하고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생명의 힘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힘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약동하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이 상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평강의 상태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편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조화가 생명의 힘으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언가 살아있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뚜렷한 특징인 하나됨을 이루시게 하는 바로 그 힘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샬롬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현상에 관한 것들이죠. 그죠? 우리는 먼저 현상에 관한 것들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끌리고 많이 집착도 합니다. 그런데 현상만 존재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현상은 그것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면, 악한 현상이 연출이 된다면 그것은 악한 본질로부터 온 것입니다. 선한 현상이 연출이 되었다면 그것은 선한 본질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본질은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단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적이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 있는 그런 세력들 그것으로부터 오면은 우리에게는 악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평강, 사랑, 은혜, 자비 이런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무엇인가 있다면 그것은 선한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또한 선하게 보이게 하면서 악한 본질로부터 오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악한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 상황이 매우 혼동스럽고 그리고 파괴되어 있는 이 인간 세상에서의 무너진 관계 속으로 이 평강에 속한 선한 질서와 조화의 하나됨을 심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인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보낸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평화의 사도요 또 하늘과 땅의 그 중보자로서 보내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평화의 사도요 하늘과 땅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그런 동일한 예수님과의 동일한 소명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자로 나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도로 나가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기 전에 뭐 전제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면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미리 맛본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참기름인지 가짜 참기름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다라고 그냥 무작정 확신 없이 팔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게 진짜 평강입니다 하라고 말을 하면서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평강을 만일 제자들이 자신의 삶과 이 땅에서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코 제자들은 이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또 중보자로 일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깊은 평강을 직접 체험하고 맛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선결된 조건입니다. 근데 이 평강을 맛볼 때 일어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하다 이게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중에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어요. 이건 지극히 일부분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일부분적인 것. 이것만이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맛볼 때 일어나는 체험은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라는 분열과 파괴력이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새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얼마나 깨는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평강을 맛볼 때는 오히려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의 평강, 나의 평강을 부수고 들어왔던 그 죄의 세력이 얼마나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는가 이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 회개는 평강을 얻는 길로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비참해지라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유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평강이 임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로 간에 냉소한다라든지 시기한다라든지 뭐 비판한다라든지 무관심하다라든지 무정하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거두어진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뭐 어느 악하고 깨어진 상황에도 또 싸우는 중간에도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서슴없이 해요. 그렇게 깨우는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이미 평강이 거두어진 상태고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만일 평강이 거두어진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스스로 속으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면서까지도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을 맛볼 때 일어나는 체험은 평강의 능력이 대단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관계나 어떤 질서도 깨어지기 쉽고 깨어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의심하고 그리고 비관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정말 여러 곳에 널려 있죠. 그러나 평강의 능력을 알게 되면 내가 평강을 전할 때 아, 무언가 회복이 일어난다. 내가 평화의 사도로 일하면 여기서 무언가 한 걸음이라도 평강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평강을 전하는 사도로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 지치고 이제 하면은 아, 뭐 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맛볼 때 이 평강의 능력은 어떤 이 세상에 깨어진 상태라도 그것을 전복시키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의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다닐 때 그토록 핍박을 받았어도 정말 그토록 핍박을 받는 그런 깨어진 상태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서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을 전하는 사도들로서 담대할 수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열두 사도의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열두 사도의 이 사도 고백, 사도의 사도성,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우리도 또한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평강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것을 누리며 힘 있는 자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과 영적인 환경 아래 있는 자들로서 축복을 받은 것임을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가 맛볼 때 일어나는 체험을 잘 주시하면서 그러면서 그 평강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22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령 충만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지금 처음 믿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죠?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처음 임하는 성령의 내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이 현상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하나됨을 이루는 평강의 본질을 꽉 붙들고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나의 욕심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그 가치가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성령께 순종하는 상태. 내가 성령께 자원하며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그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서로의 죄를 사함으로써 얻게 된다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마가복음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쳐주신 다음에 소자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막 흥분하면서 막 격분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란 말이냐,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죄사하실 수 있다는 권세를 가진 분임을 아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생명을 얻고 살아갈 우리들에게 인간 서로 간의 죄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지금 말씀인 것이죠.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기함을 할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부활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부활의 세상 속에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게 죄를 지은 그 자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A란 사람이 B란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C의 입장에 있으면서 그 A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를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사해진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굉장히 좀 아리달성하시죠. 자, 내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와의 관계가 지금 망가졌습니다. 제가 상처를 입었고 그 다음에 절망하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는 더욱더 오래가고 더 깊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 자식은 굉장히 오래 그것을 기억합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면 부모도 그 상처를 오래오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속상한 일이죠. 그러면 내게 피해를 준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피해를 준 그 죄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죄를 사함으로써 해결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죄를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게 죄의 피해를 주면 뭐 말로나 뭐 왕따로나 아니면 교묘한 숙임수로나 이렇게 피해를 주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지극히 협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울분을 터뜨리고 그리고 많이 가슴 아파하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인간관계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우리 자꾸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런 죄를 받아주고 내 안에 녹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 사해주겠다라는 말은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품고 그 품은 그 죄가 나를 하여금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게 하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강이 내게 임하면, 평강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과 선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의 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됩니다. 적어도 내 쪽에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내 쪽에서 사해주면 내 쪽에서 그 관계에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 사람 맞이할 수 있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충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극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재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서도 아무런 정말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에 이상이 가지 않을 그러한 영역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품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무리 범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을 수 있고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그 상대의 죄가 사하여지고 더 나아가서 그가 그 또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보호해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뭐 1개월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또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료받고 회복되는 길이 거기서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받아주는 것만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생의 길이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게 상처 주는 자 때문에 자의 죄 때문에 늘 아프고 괴로우면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람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냥 한번 속된 말로 뚜껑 열렸다 하면 그냥 받고 싸우는 것이죠. 아니 부활절인데 좀 우리 좀 이렇게 좀 웃으면서 부드럽게 좀 하시죠. 평주일도 아니고요.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는 날인데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죄는 내게 있어서는 평생 죄가 되는 것이죠. 평생. 그럼 그 죄 때문에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그 죄가 사해지지 않으므로 너무나 오랜 시간 나를 괴롭히며 내 평생에 죄의 세력으로 남아있을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죄를 사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남아있다. 사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죠? 한번 상처받은 것이 평생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대로 살아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녹여버릴 수 있는 여유와 공간만 가지고 있으면 평강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는 내게 무용해집니다. 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말했죠. 그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파워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 죽음의 세력이 아무렇게 무용했습니다. 그냥 말하자면 장난감 총에 맞은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충만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군가가 나를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예민할 때, 우울할 때 어떤 한마디도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죄를 사해주는 것입니다. 평강의 능력을 구하고 받아서 평강의 능력으로 그 죄의 세력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내게 싫은 소리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뭐 완벽하게는 될 수 없겠죠. 어느 정도 정말 우리는 수준급에 이르는 그런 성도의, 부활의 성도의 능력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말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 그죠? 어떤 행동과 말이 이렇게 상처성이 높을 때, 제가 2013년도 부활절을 위해서 신용어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상처성. 저희 우리 병원에 가면은 페인이 있다 그럴 때 1부터 10까지 하고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2, 3 그러면 약하구나. 8, 9 이러면 오 세구나 그러죠. 이 상처성이 1, 2 정도 돼서 아이 뭐 내가 넘어갈 수 있지 이러고 싶을 때 이미 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때 사해 주세요. 사해 주시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봐도 되지 마세요. 어노이 되지 마세요. 영어를 막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저기 중고등학생들 의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편의 결점, 죄, 연약함 때문에 아내가 정말 종종 괴롭습니까? 그러면 괴로운 그 상태에서 그 죄는 사하여지지 않고 매일매일 괴롭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세력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이고 부모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교우들끼리도 마찬가지이고 또 나가서 직장 동료끼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근데 이것을 꼭 시험 받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괴로운 사람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초연할 수 있는, 이건 그냥 뭐 무감각하게 넘어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내 내면에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죄인은 하나님께로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탈이 없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으면 내 죄가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죄는, 가해자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영화 미량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바로 뚜렷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뭐 너무나 태평하고 너무나 평안해요. 자기가 죄를 지은 그 당사자의 앞에서도 그 죄를 용서받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자족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것은 여전히 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죄는 결국 더 깊은 분열과 단절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죄를 품고 사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힘있게 도우실 것입니다. 정말로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로 일어나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에게 죄를 지은 자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과 죄를 사한다라는 말씀의 체험이 2013년도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크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가 글로리아 성가대가 준비한